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접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 수용소를 공격해 민간인 21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 자살 폭파범 5명이 난민 수용소 안팎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이 수용소에는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과 시리아 소식통들은 희생자들 중 상당수가 수용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살폭탄 공격 뒤 ISIL과 시리아 민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쿠르드족과 아랍 동맹군도 참여한 이번 충돌 과정에서 전투요원 일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은 ISIL로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 여러 곳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군사기지도 공격해 병사 1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군 지휘관은 오늘 아침 루투바 동편 사가르의 1사단 육군기지가 ISIL의 공격을 받아 병사 1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휘관은 소총으로 무장한 ISIL 전사들이 사전에 박격포와 로켓포 공격을 가한 뒤 부대 내부로 침투했으며 양측이 2시간가량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루투바 전초기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로써 최근 이 지역에서 ISIL에 의해 살해된 이라크 보안군 병사는 적어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전역에 대해 테러 위험에 따른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유럽 지역에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영국 등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은 ISIL과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의 공격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테러 동조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사드가 초기 요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스템을 완전히 운용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경상북도 성주군 골프장 부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하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동지역 석유 수출국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중동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산유국들의 연간 보조금이 지난 2014년 1,900억 달러에서 86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은 지난 2014년 중반 이후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원유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그러나 산유국들은 부유층에 제공하는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대화만이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어제 미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함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무력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2m, 서해 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매우 위협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며 적절한 상황 아래서라면이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정치적 인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 자신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긴급 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적절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지만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자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이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언의 진위를 알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점차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여보다 압박에 중점을 뒀던 대북 정책을 뒤집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상황이란 표현으로 기존의 북한 비핵화 조건을 그대로 제시한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The question is, what are the right circumstances?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very clear what those circumstances were. They were that North Korea eliminated.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뜻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존 박 하버드대 코리아 워킹그룹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하면서 그 가운데 협상 옵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see these as an extension of his earlier statement saying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related to that, also the negotiation.
기존의 광범위한 대북 성명을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다루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여전히 높은 수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대화에는 많은 조건이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북한이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관리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attempt to interpret his remarks, you have to remember that he has not ever before engag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refore,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제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는 발언은 외국 지도자에 대한 의례적 존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김정은을 위험하고 위협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그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읽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외교적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상충되는 발언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북한을 다루는 보다 효과적 수단으로 채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 역시 북한의 단호함과 협상 의지를 동시에 보였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residents have tried to show both sides of American policy toughness and a willingness to negotiate.
리스 전 실장은 철저히 실용적 관점에선 이런 접근법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긍정적 평가가 따를 수도 있지만 혼재된 신호로 한국 등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앞으로 나올 추가적 언급과 성명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매우 공격적 표현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손을 내밀 준비도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북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또 다른 사례로 꼽았습니다.
Trump's remarks about being honored to meet Kim Jong-un are puzzling given the North Korean regime'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자국민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는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광 표현은 곤혹스럽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만날 수 있다는 선거 유세 때 발언을 다시 살려내면서 외교 당국자들의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를 또다시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채널이며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유관 각방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며 이른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또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른 시일 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행동을 취하고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잦아들면서 미북 간 탐색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백악관 대변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그리고 선의와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다수의 조건이 있으나 분명하게도 지금은 여사한 조건이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회의에서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달 한국 방문 중에 하나같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당분간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화 쪽으로 옮기려는 신호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지난달 고강도 도발을 자제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달리 적극적 개입주의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언행의 여러 가지 측면은 군사적인 레버리지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협상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도 이른바 4월 위기설도 잦아들었고 미한 합동군사훈련도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미북 양측이 대화를 탐색하는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표현한 대목에 대해서도 북한 또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북 간 대화가 단기간 내에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광규 소장은 오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등장할 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미북 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북미 대화 이전에 한미 관계 부분에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질 것이고 북한도 미국에 다가가는 것보다 우선은 남북관계에 변화되어진 남북관계 새 정부 여기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되면 아마 북미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돌출 발언을 해온 전례에 비춰 이번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가능성 언급이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북핵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 주재 미국과 일본 대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협의는 한국 측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윤 장관과 네퍼 대사 대리, 나가미네 대사는 지금까지의 대북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어떠한 추가 제재와 압박 조치를 취할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대북 공조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했습니다. 한국 측 전투기와의 연합 공군 훈련은 물론 유사시 대북 정밀 폭격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함 투하 훈련도 진행됐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지난 1일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함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무력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평양의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두 대는 1일 정오쯤 한반도에 도착해 F-15K 등 한국 측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5월 1일에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 두 대가 한반도 전구로 전개돼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B-1B 두 대는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으로 이동해 연습탄을 투하하며 유사시 대북 정밀 폭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한반도에서 2-3시간가량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죽음의 백조라 불립니다. 최대 속도 음속 1.2로 유사시 괌 기지에서 출발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미한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 때도 여러 차례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B-1B 전략폭격기가 비공개로 한반도에 긴급 출격한 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대북 억지력이 가장 높아질 땐 북한이 불확실성을 느낄 대로 그럴 때 전략자산을 동원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수 전략이나 징벌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폭격기를 활용할 때는 한국이나 미국 측에서 미리 어떨 때는 미리 경고를 하고 어떨 때는 확인을 안 해준 채 비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만약에 확인했다면 내가 확인 못했을 때는 또 어떤 게 왔을까라는 인식을 유도를 하는 거고 일부러 확인을 하라고 적어도 비행을 할 때도 있고 확인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진짜 스트레스 기능이 발휘되는 높은 고고도에서 비행할 때도 있고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악명 높은 핵 전략폭격기를 남조선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였다며 이는 핵전쟁 위협을 증대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이번 B-1B 출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선제 타격 언급과 때를 같이 하고 있어 더욱 엄중하다며 미국의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 정세를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한 자위적 핵무력을 거머쥔 북한 군대가 전쟁에 대응할 전투태세를 갖추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지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억류당할 위험이 크다면서 북한 여행 경보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민은 북한을 절대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를 VOA에 북한이 최근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씨를 억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사법체계 아래 체포와 장기 구금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의 북한 여행 경보를 거론하면서 이는 미국과 해당 국가의 양자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인 여행자들과 해외 거주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여행 경보를 계속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만큼 여기엔 시한이 따로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반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7일 발령된 북한 여행 경보는 이달 중 또 한 차례 갱신될 예정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그러나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인 억류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억류됐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은 억류 미국인들에게 정상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달 22일 평양 공항에서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토니 김 씨 상황을 묻는 질문에 억류 문제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는 현지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한다며 사생활 보호 원칙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이등서기관은 지난달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니 김 씨 억류 문제와 관련해 그가 아직도 북한에 있다는 사실 외에 어떤 상황 변화도 없다며 여전히 영사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의 대북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량안보와 보건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오차는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대북구호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미화 56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취약계층에 미량영양보충제와 필수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올해 초 공개한 2017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 사업을 위해 1,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70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수유모 7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600만 달러가 보건사업에 필요하다며 이 자금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약을 지원하며 220만여 명에게 필수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5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의 식량지원 사업에 미화 22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지역에서 재난감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에는 북한에 318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Save the Children, 스웨덴 적십자사 등 세 곳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경제가 오랜 고립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서방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유엔 등의 대북 제재를 무색해한다는 지적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가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년 전 권좌에 오른 뒤 지금까지 북한 전역으로 시장이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인과 기업가들이 노동당의 보호 아래 번성하고 있고 평양에서는 건설공사가 활발할 뿐더러 거리에 차가 넘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을 자주 찾는 사람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을 이용해 이런 시장 경제 활동이 북한 경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조여맬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경제 활동의 확산을 용인했다면서 김 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5%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국가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치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최근 기사에서 통제 경제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한 북한 경제가 활력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평양에서 건축공사가 활발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었다면서 유엔의 경제 제재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내 두드러진 시장 경제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생성된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를 김정은 정권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 전역의 시장이 404개에 달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시장을 통해 생활할 수 있게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일종의 도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시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 상품과 함께 각종 정보가 북한 사회에 스며들어 김정은 위원장 일가에 대한 개인 숭배가 약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당국에 의지하는 것도 예전보다 덜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 경제의 또 다른 변수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아 대북 교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가 더 나빠지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주변국의 관심 또한 높은데요. VOA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맞아 선거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는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출마의 자유와 함께 열린 토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도 포기를 선언했지만 주요 정당 후보가 5명,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군소 후보도 8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입후보자가 많은 것은 한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 이상이면 정당의 추천 없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고 영도자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당의 내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것과 전혀 다른 선출 방식입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권력투쟁에서 이기면 3대 세습까지 끌고 가는 북한의 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이종희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 여러 명이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마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또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정책적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은 여실히 나타납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통일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한국국민당 기호 12번 이경희입니다. 이경희는 약속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1억의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국민 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치 세력을 싹 정리하고 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의 건국을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기본입니다.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주장입니다.
정치 구던이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전달해주고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견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날카롭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박사입니다.
오늘 생방송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 번째 토론인데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공약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당초 오는 12월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조기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또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최고 존엄, 3대 세습 정권과는 전혀 다른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이 완화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정 좀 보겠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합니다. 시리아와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주 중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외교부가 오늘 남중국해 분쟁이 잘 풀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해 이후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의 그 열기가 가라앉았고 갈등이 완화됐다라고 말했고요. 예. 이는 영내 국가들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토요일 29일에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는데요. 예. 여기서 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의장 성명을 다음 날 채택한 것을 중국 당국이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이 공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둘러싼 분위기는 이 남중국해 주변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그 국가들의 바람은 존중되고 지지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뭐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들인데 이 국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협력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회원 국은요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들 대부분이 남중국해에 면한 나라들이고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맞서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중국이 오늘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잦아드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런 의장 성명이 나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아세안 정상들은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의 주도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하고요.
예.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시설 구축을 비난하는 폐막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었지만 무산된 걸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예.
실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폐막 다음 날 30일에 필리핀 정부가 뒤늦게 의장 성명을 낸 겁니다.
예.
중국 정부가 공동성명 채택을 막기 위해서 의장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강력한 막후 교섭을 벌인 탓이다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지고 폐막 공동성명에서 의장 성명으로 한층 격이 낮아진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에도 좀 신경전을 좀 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협력을 다짐하는 이 내용 말고도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성명에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10개 나라와 이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예.
이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의 행보는 지역 전체의 긴장을 높이고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늘 전화 통화를 하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전화 통화할 예정인 것을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두 정상은 지난 1월에 첫 통화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를 겸해서 양국 협력을 다짐한 바 있고요. 이어서 지난달 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그 폭탄 테러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니까 두 정상의 세 번째 통화네요.
그렇군요. 처음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축하차에 서로 인사하는 그런 자리였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도를 표하는 그런 전화 통화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오늘 세 번째 통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예, 오늘 두 정상은 이 시리아 내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시리아 공군 시설을 타격한 뒤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인데요.
예.
이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측은요, 이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아마도 최저 수준이라면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예, 이 시리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정상 간의 대화로, 물론 전화 통화입니다만,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에서는요,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제재도 논의할 수 있을 걸로 미국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큰 지금 뉴스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와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외교 구상을 공개하면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햄버거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예,
취임 이후에 김 위원장과 회동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발언을 놓고 일부에서 비판이 일고 있군요.
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면 북한의 도발 중단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독재자를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인권단체들과 미국 내 탈북자단체 또 일부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도 그 이 문제를 놓고 기자와 백악관 대변인 사이에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김정은은 자국민을 굶게 하고 미국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해온 인물이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를 만나면 영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기자가 물었고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정은이 조성한 위협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영광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 여전히 국가 원수고 여기에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뭐 독재자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논란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에 마약 관련 용의자 8천여 명을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해온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전화 통화에서 백악관에 초청해서 그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고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온 프라유찬 차우차 태국 총리한테도 같은 날 초청 의사를 전달해서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달 3일에 백악관을 방문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도 엘시시 정부를 전폭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엘시시 대통령은 이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난 2013년 쿠데타로 축출했고요. 인권 탄압을 지속해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인물입니다.
예.
이렇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인권운동가들은 독재자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취임 이후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만 아직 공약을 지키지는 못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주도를 해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내놨는데요. 공화당 안의 분열로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개정안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요. 현재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여기서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만 더 반대한다고 나오면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는데요.
예.
또 민주당 의원들은 뭐 전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는 건 뭐 오바마 케어가 뭐 민주당 정부 때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21명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개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데요. 현재 공화당이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톰 맥아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예.
이 안은 오바마 케어 조항 가운데 두 개 조항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급차 이용 치료와 응급치료, 처방약 등 필수 의료 혜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오바마 케어는 보험사가 그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했는데요.
예.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에 보험사가 이런 환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바로 예. 이 내용에 반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앞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을 인용해서 공화당 소속 21명이 이제 반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하지만 그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이건 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원도 많기 때문인데요.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직접 의회를 찾아서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뭐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지만 아직 충분한 표를 확보하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중도 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도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도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법안의 첫 번째 관문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이제 상원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원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법안 표결 전에요. 토론 종결 투표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최소한 8명은 찬성을 해야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번 개정안 역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주에 하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분간 오바마 케어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원이 다음 주에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는 이 조세개혁과 새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회 전문가들의
예,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2m, 서해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8도, 신유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6도, 중강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9도, 희천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6도, 개성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내일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6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총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 웅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4도, 삼지연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바다 0.5에서 2m, 서해바다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접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 수용소를 공격해 민간인 등 32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 자살 폭파범 5명이 난민 수용소 안팎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이 수용소에는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과 시리아 소식통들은 희생자들 중 상당수가 수용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살 폭탄 공격 뒤 ISIL과 시리아 민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쿠르드족과 아랍 동맹군도 참여한 이번 충돌 과정에서 전투 요원 일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은 ISIL로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 여러 곳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군사기지도 공격해 병사 1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군 지휘관은 오늘 아침 루투바 동편 사가르의 육군 제1사단 기지가 ISIL의 공격을 받아 병사 1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휘관은 소총으로 무장한 ISIL 전사들이 사전에 박격포와 로켓포 공격을 가한 뒤 부대 내부로 침투했으며 양측이 2시간가량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루투바 전초기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로써 최근 이 지역에서 ISIL에 의해 살해된 이라크 보안군 병사는 적어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루트바 지역은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39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요르단 접경 지역 가운데 ISIL이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전 지역에 대해 테러 위험에 따른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유럽 지역에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영국 등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의 공격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테러 동조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특히 관광지나 교통중심지, 시장, 지방정부시설 등을 노린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사드가 초기 요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스템을 완전히 운용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경상북도 성주군 골프장 부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동지역 석유수출국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중동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산유국들의 연간 보조금이 지난 2014년 1,900억 달러에서 86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그러나 산유국들은 부유층에 제공하는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